오늘 저녁에 우리가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문제 극복의 열쇠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표현할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절망하기 쉽고 아니면 원망하기 쉽습니다. 또 즐거운 일이 있으면 타락하기 쉽고 죄짓기 쉽습니다. 교만하게 자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있으면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며 찬양하라. 고난당하면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는 항상 기도해야 되겠지만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아픔 속에 있으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아프고 힘들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환경으로 말미암아 겪는 고통도 있고 내적인 번민과 괴로움이 있고 또 재정적인 고통도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괴롭고 힘들 때도 있는데 그 시간은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말하기를 고난은 하나님께서 대화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이 있거들랑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고 싶은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끝없는 추락하는 시간도 있고 한없이 올라가는 시간도 있습니다. 내려갈 때에 야고보는 특별히 맹세하거나 내가 하겠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내 인생의 오르막길에서는 내가 했다라고 자랑하지 말고 찬송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에는 주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시고 성도를 주신 것은 기도의 동지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거들랑 소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의 동지들에게 합심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고난을 이겨나가라 라는 것이 야고보서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특별히 14절 말씀에서 강조하여 말씀하는 것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신체적으로 아플 때에는 반드시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아픈 것보다 고통스러운 게 뭐가 있겠어요? 물질은 어쩌면 다 잃어버리고 사업에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작은 징계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고통은요, 아픈 것보다 힘든 거 없습니다. 건강할 때는 잘 모릅니다. 오늘도 제가 수술하신 자매를 방문하고 또 병원을 방문하고 이렇게 오면서 건강하게 두 다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신체적으로 여러분 아프거들랑 기도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기도를 요청하고 장로들은 가서 그들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to pray over him, 그들 위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 over이라는 말이요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목사가 바쁜데 목사님 나 코감기 걸렸어요.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나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와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는 좀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거는 소화제 먹으라는 것이고요. 장로들을 불러다가 기도하라라고 할 때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치고 피곤하고 누울 때는 내 힘으로는 기도할 수 없을 때에는 장로들을 청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병에는 성경에 보시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콜라병, 사이다병 이런 게 아니고요. 첫째는 사망에 이르는 병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 때 주시는 병입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 때에는 아무리 신유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해서 나을 수도 없지만 기도해서 나아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죽을 병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나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할 줄 알고 마음의 평안을 갖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병에는 연단을 위한 병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해 보시면은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28절에 보시면은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피고 먹지 아니하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30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떡과 잔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실 때에 몇 사람을 아프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잘못했을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연단과 훈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연단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병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또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이 사람이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입니까? 자기 죄 때문에 소경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도 있습니다. 그 병은요 반드시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병은요 죽을 병도 또 연단을 위한 병도 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도 이기는 길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듀크 대학의 병원 의사인 해럴드 퀘니히라는 의사와 데이비드 라슨이라는 두 사람의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주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할 가능성이 적고 입원한다 하더라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보다 입원 기간이 훨씬 짧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특별히 야고보는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하라. 자기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시면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되자 이사야 선지자가 그를 찾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리라.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연장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프고 힘들거들랑 먼저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15절에 보시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죄의 결과 마음의 고통과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에 얻는 고통들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죄의 지음으로 얻는 병도 있지만 죄와 상관없이 오는 병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병 걸릴 만한 죄를 범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심장병과 안질로 많은 고생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또 큰 실패의 쓴 잔을 마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다 죄값이다 라고 속단하면 큰일 납니다.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좋은데 혹시 죄 지은 것 없는가 자신을 돌아보라 이런 말은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물론 죄의 값에 대해서 자신이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플 때에 자신을 돌아보는 건 중요하지만 아픈 사람에게 너 혹시 죄 지은 것 없나? 이것은요 욥기에 나와 있는 새 친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또 죄값에 대한 것을 물으려 하지 마시고 늘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모든 병이 죄의 결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죄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이 있을 때 우리에게 야고보가 부탁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라, 회개하라, 영적인 고통의 질병을 낫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죄를 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1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는 말은 뭐냐면 나 이런 죄 졌어, 그렇게 죄에 대한 것을 떠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형제의 죄, 형제에게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친구를 찾아가서 사과하라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홧김에 사람을, 친구를 때려서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술김에 자기가 때려, 화나서 때렸는데.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 내가 절대로 때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죄값에 대해서는 그 친구를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 네가 화 분풀이 할 때만큼 나를 때려라. 네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분풀이해라. 내가 정말 자문했다. 내가 다시는 너한테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해달라라고 고백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기뻐하십니다. 죄를 숨길 때에 하나님께서 분노해 하시지만 내가 부끄러운 죄라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특별히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의 열등감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아, 나같이 병들고 실패한 사람은 기도해봐야 하나님 안 들으신다. 이런 것은 기도의 열등감입니다. 기도는 목사님이나 해주셔야 힘이나 있을란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기도해야 힘이 있을라나, 내가 기도하는 거 가지고 뭐 병이 낫겠어? 문제가 해결되겠어? 이러한 기도의 열등감을 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가 특별히 엘리야를 그 예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다. 엘리야가 무슨 특별히 대단한 인물이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는데 문제는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요, 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으로서 주의 주님 앞에 나와 당당히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대단한 것 같죠? 갈멜 산상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와 850명을 놓고 기도의 싸움을 합니다. 불의 제단이 내려도록. 엘리야의 불의 제단이 내렸을 때 850명 뿐만 아니라 거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다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보면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분노하여서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죽인 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내일 이맘때 이 시간까지 반드시 내가 엘리야의 목을 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자 엘리야가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그는 부엘세바 광야로 도망가서 이 엘리야가 대머리라서 아마 햇빛에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덥고 힘드니까 나 이제는 조카오니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죽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보세요. 850명을 향해서 당당하게 이겼던 엘리야가 무슨 우리랑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여자 하나가 한을 품고 죽인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간 사람이 엘리야거든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열등감을 버리시고 모든 문제 극복의 열쇠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특권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제가 성막을 강의하면서 다시 성막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배자와 우리 성도의 삶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 성막 안에 이 세마포로 둘러싼 성막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이요 오늘날처럼 무슨 유리문이나 이 자물쇠 문이 아니고요 그게 휘장입니다. 휘장 청색, 자색, 홍색 또 그 흰색, 그 배옷의 색 그 네 가지 색깔로 직조물로 싼 휘장이 제일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이 있는데 그것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번제단과 또 물두멍을 지나서 번제단으로 들어갈 때에 또 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똑같은 색깔의 휘장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는 휘장. 그것도 똑같은 네 가지 색으로 직조물로 짜여 있는 휘장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성막 안에 있는 첫 번째 휘장 이것만 열고 들어오는 것으로 다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휘장은요,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물론 가장 중요한 휘장이 첫 번째 휘장이지요. 그 안에 들어오면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예수의 보혈의 피, 번제단이고 그 다음에 날마다 씻고 성결하게 할 수 있는 물두멍이 그 마당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씻고 나가서 죄짓고 씻고 나가서 죄짓고 하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두 번째 휘장을 열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것이 금촛대와 떡상과 기도의 향단 세 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요. 이 첫 번째 휘장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십니다. 두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그 말씀의 떡을 함께 먹고 마시고 또 금초대 성령의 빛의 조명을 확인하시고 또 누구든지 두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불을 드릴 수 있는 이 삶, 어떻게 보면 진정한 교회의 삶이요 신앙생활의 삶이 예배의 기쁨과 또 기도의 기쁨과 말씀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두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휘장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휘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찢어진 휘장은 바로 이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는 제사장의 특권이 주어졌고 바로 이 세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생활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은 휘장 세 번째 휘장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 뵙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축복된 삶. 여러분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혹시 첫 번째 휘장을 열었다가 들어와서 잘못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또 죄짓다가 또 휘장 열고 들어와서 잘못했어요. 어떤 말씀의 기쁨도 없고 기도의 행복도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도 없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보다는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첫 번째 휘장밖에 못 들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말씀의 행복과 기도의 축복과 성령의 인도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이 신앙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두 번째 휘장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0절까지는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씀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대부분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따뜻한 인사로 또 축복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달콤한 말이나 아니란 말이 아니라 미혹된 한 영혼을 책임지라.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무슨 따뜻하고 다정한 인사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미혹됨에 빠진 한 영혼을 책임지라 이 강력한 부탁을 하고 말씀을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 주위에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으십니까? 내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당할 영혼을 바라보면 예수 안 믿는 여러분의 자녀 손이나 형제를 바라볼 때 잠이 편안히 온다라고 하면 뭔가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불쌍한 한 영혼을 바라보고 책임질 수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아침의 열쇠이며 저녁의 자물쇠이다. 매일 기도로 하루를 열고 하루를 닫을 때는 기도로 닫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투스 토플레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릎을 꿇은 그리스도인은 발돋움을 한 천문학자보다 더 멀리 본다. 무릎 꿇은 기독교인이 천문학자보다 더 멀리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기쁨으로 또 내게 주신 기도의 특권으로 기도의 행복으로 살아가시며 우리 주위에 죽어져 가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한 해가 가기 전에 한 번도 복음 전하지 않고 2018년도를 마치지 마시고 오늘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참 세월이 빠른데 딱 석 달 남았는데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한번 전해보셨습니까? 한 번도 복음 전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나태한 삶이 되지 마시고 기도하며 영혼을 책임지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